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5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당 그 1층에 내려가면 작은 액자로 된 사진들이 몇 개 붙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사진들이 이제 몇 컷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 중에 2001년 10월 29일 사진 현장이 있어요. 그 사진에 보면 여기가 아니고 교회 이전하기 전에 장소거든요. 거기를 벌써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기를 모르신 분들이 꽤 계시네요. 그 탄현동 탄현아파트 16단지 상가 2층이거든요. 그 사진에 보면 다락방 같은 데예요. 지금은 거기가 태권도장인데 높은 그 뾰족한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이제 막고 다락방을 이제 막았고 그 사진에 보면 이렇게 공사하는 흔적이 있어요. 공사 중인 거죠. 거기 모여서 거기 많은 사람 몇몇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20명 남짓 한 사진을 찍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사모님이 예고도 없이 오셔서 사모님도 계시고 거기 보시면 굉장히 젊으십니다. 최덕수 목사님도 30대시죠, 그렇죠? 30대셔서 굉장히 젊으셔요. 그 사진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적혀 있는데 현상교회 첫 예배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사진에 보면은 2001년 11월 9일 현상교회 첫 주일 예배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설립 예배죠. 그 사진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진에는 교회 설립을 도운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많이 있는 거고요. 처음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의 모습은 그 10월 29일 찍었던 그 첫 예배 그 사진에 있는 사람들이 현상교회 교회를 시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제 꺼내냐 하면 2주 뒤면 현상교회 설립 23주년이거든요. 아마 행사도 하고 할 텐데 지금의 현상교회가 있게 된 그 첫 모습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직 지어지지 않은 그런 그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단체 사진을 찍은 바로 그 시점이 지금 오늘날 한 400명 정도 주일에 모여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다수 이제 모여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의 시작이었죠.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23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지금의 모습을 꿈에라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수요기도에서 많이 계시지 않지만 주일에 가득 차잖아요. 2층까지 이제 가득 차고 그런 모습을 사모님은 상상하셨을까? 아마 상상 못하셨을 거예요. 바람은 있으셨겠죠. 그렇죠? 교회가 컸으면 좋겠다, 자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었겠지만 여기에 있는 얼굴들을 도무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실 역사를 보면 뭐 역사 거창하게 역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어떤 그 큰 일들 뭐 큰 모임이라든가 혹은 사업이라든가 오늘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의 시작은 굉장히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시작했던 출발점이 그랬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큰 그런 뭐 컴퓨터 IT 뭐 기업이라고 하는 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은 알려지기로 정말 괴짜 같은 청년들 두세 명이서 그 집에 있는 창고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가져다가 이리 만들어보고 저리 만들어보는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찾았다고 하죠. 그게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한 기업이 되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 3,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룰 것이라고 상상 못했겠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 시작되는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 그런 의미가 없는 일처럼 보였던 그 일이 시간이 지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일로서 커가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두서없는 말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서두를 꺼냈어요. 사실 오늘 말씀 레위기 13장에 일곱 가지 절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라 명하시거든요. 이 절기라는 말이 계속 돌아오는 예식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매해마다 주기적으로 지키도록 한 의식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레위기 13장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의식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이제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로서의 그런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과 사실상 하나로 연속되어 있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무교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같은 의미로 부릅니다. 내용을 보면 무교절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달 15째 날, 1월 15일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역이죠. 애굽에서 나온 날이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한 3, 4월쯤 됩니다. 1월이 그 양력으로 하면 그로부터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고 5절 말씀이 나타나죠. 그리고 6절에 보시면 15째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절기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 의식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절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내용상은 이렇게 무교절에 대한 설명인데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유월절은 하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 곧 장자가 죽는 그 일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의 방식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름 자체도 유월절이죠. 원문의 언어도 지나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번역되어 있는 유월이라는 말도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여서 이날에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무 당연해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 앞에 출애굽기 이제 12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유월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게 되면 그때 바로 이 어린 양, 잡은 어린 양을 이제 먹게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유월절에 대한 설명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성경의 기록 방식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되는 절기이고 거의 뭐 하나로 묶여 있는 절기이기도 하고 그 서로 이름이 상호 치환될 정도로 하나의 묶음으로서 지켜졌던 그런 절기임을 알 수 있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언제 설교했죠? 주일 밤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지금 마가복음 14장 설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3주, 4주에 걸쳐서 그 부분을 설교를 했고 유월절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막 고민을 했어요. 한 얘기를 또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수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얼굴을 이렇게 쭉 떠올리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주일 밤요일 다 나오시고 설교 들으셨으니 또 반복하면 주의하실 것 같다라고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려볼까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런 소두를 꺼냈습니다. 이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절기를 명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가 지금 명령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이 기록되어진 것인데 사실 정확한 선후를 알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기 전에 이미 유월절을 한번 지켰거든요. 나오면서 이제 유월절을 이제 지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 이제 한 해 이 명령은 다시 이제 한 해가 지났을 때 지키도록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계속 반복되도록 주어지는 명령으로 보는 것이 가장 논리상 적절하다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뭐 이 명령을 따라서 첫 그런 유월절 이 절기를 지켰는지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2장에서 발견되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명령을 여기서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로 시내산에서 이 명령이 별도로 주어진 것인지 뭐 그것은 뭐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명하셨다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그 절기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처음 이제 정해졌을 때 그 모습은 한면 보면 굉장히 볼품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유월절 지켰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보통 이제 유월절 그 양을 잡으면 한 가정 혹은 이제 뭐 가정에 속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 뭐 종을 포함해서 같이 그 양을 이제 먹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상상을 해보면 광야에서 그죠? 이들은 지금 떠도는 사람들이잖아요. 집도 없어요. 이들은 애굽에서도 박해받는 사람들로서 노예로서 혹은 하층민으로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삶이 그냥 일반적인 평가로 보았을 때 나아졌느냐? 근데 그렇지 않죠. 계속 떠돌고 집도 없고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남자분들은 잘 아실 텐데 야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려운 삶이죠. 이렇게 고단한 가운데 이들이 이 어린 양을 먹는 절기를 지켰단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이제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런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설명을 보면 이제 먹는 것도 굉장히 힘들게 먹어요. 편안하게 상처를 넣고 먹는 게 아니고요. 방금 떠나야 되는 것처럼 막 떠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먹거든요. 서서 먹고 막 그래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그 급박한 모습을 잊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처음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켜졌습니다. 이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서 이 절기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정적으로 지켜졌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됐죠. 그리고 40년 동안 40년 동안이니까 40번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40년 동안 아주 힘들게 이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기 담겨있는 그 행위의 상징은 신속하게 나오는 광야를 계속 가는 그 상징으로서 이 절기를 지켰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도망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40년 동안 절기를 지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와는 다르게 40년 동안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기 위해서, 회고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을 기념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도망가고 있고 지금도 떠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서, 상상해보면 광야를 떠돌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유월절의 그 절기는 그들의 예상과 달리, 또 우리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안정적으로 끝까지 지키는 그런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 가나안 땅 사람들과 뒤섞여 살게 되었고,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그런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 금하셨던 당시 세속 사회의 많은 그런 사상들을 받아들여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지난 한 2주 전쯤 이제 주일 밤 예배 때 설교 드렸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켰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왕이 뭐 히스기야, 뭐 요시야 정도예요. 그 히스기야와 요시기야에 대한 그런 기록들, 역대하나 또 열왕기에 있는 기록들을 이제 보면 그 이전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암시가 나옵니다. 요시야 때 겨우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 때 지켰던 것처럼 지켰던 적이 없었다. 히스기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잘 지켜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은 그런 절기였으므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겠어요? 그 첫날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점차 이게 희미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왕국을 이루고 했을 때 점차 이 모습이 희미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선한 왕들에 의해서 다시 발굴되어서 겨우 지켜진 그 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희미해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이스라엘을 붙들고 선지자를 세우고 말씀하신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그런 명령들을 받게 되었죠. 에스라서나 니헤미야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 그러한 역사 전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안에서 계속해서 이 유월절이 어쨌든 지켜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형식적으로든 어쨌든 지켜왔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에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밤에 들었던 설교처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죽으신 것은 자신이 바로 진정한 그런 유월절 어린 양임을, 곧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도구했던 것처럼, 애굽은 죄의 상징이잖아요. 죄를 구했던 것처럼 죄로부터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들을 진정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치르게 하신 희생양이 바로 예수님임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첫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히 하여서 성찬이라고 하는 새로운 예식을 바로 유월절에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 그분의 희생,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일이 오직 사람들에게 죄로부터의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작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이루어져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적했었던 그 악한 모습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수단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지금으로부터 뭐 3천여 년 전 저 광야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흙바닥에서 그 사막에서 앉아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고 그 음식을 먹는 어린 양을 먹는 그 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제가 설교 초대 말씀드렸던 그런 위대한 일의 시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존재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교회들이 지구상 저 곳곳에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계속 미치고 있죠. 바로 그 일의 시작이 오늘 이 말씀, 이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켰던 또 무교절을 지켰던 그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 자체는 보면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먹는 것이고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뭐 제국을 세우거나 아니면 정치 제도를 세우거나 뭐 사람들이 굉장히 압도를 당할 만한 그런 또 문화적 업적을 세우거나 그런 일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민족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이 일, 그리고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고 그 음식을 먹는 그 일이 바로 우리들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새로움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유월절과 무교절이 의미하는 진정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도록 주어진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죠. 그런데 좀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영광, 그리고 온 세계 역사 가운데 드러났던 그 교회의 영광을 품고 있는 너무나 작은 그런 씨앗인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러한 시작을, 그런 거친 첫 발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미래의 그 거대한 모습을 깨달았을까요? 아무도 없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와 같이 이 빛나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이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대함 아브라함은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 분명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랬겠으나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그 실감을 얼마나 했을까 하면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위대한 일에 반도 사실 마음에 품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의 시작 가운데는 이처럼 작은 거친 시작이 있음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이 지상에 교회를 이루시는 그 엄청난 일을 이 일로 시작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좀 우리 스스로를 크게 보는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믿음으로 좀 가늠하는 그런 지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하거든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던가 좀 쪼들린다던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위축되고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우울하게도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어릴 때는 굉장히 대단한 걸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작고 거친 그런 시작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큰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약속의 말씀들 가운데 그러한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 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거대한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너무나 영광된 존재입니다. 그분이 크다 하신 것을 우리가 작게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무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내팽개치고 소홀히 여기고 다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너무나 위대한 일의 시작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였던 이 일을 말씀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가져야 했던 자리입니다. 삶의 모습이 어땠든지 간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이루시리라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이 사회 속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여러분께 있는 한 여러분 결코 작다 여기지 마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 아무도 없고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7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보이진 않지만 이루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유월절의 약속, 유월절의 명령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은 늘 소외받았고 관심을 갖지 못했던 혹은 왜곡되었던 그런 일로서 자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일의 의미를 밝히셨을 때, 그리고 그 일의 진정한 실체를 이루셨을 때에 그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 영광이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크기를 재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계를 보면서, 이 도시를 보면서 이러저러한 것이 좋은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 우리의 크기를 정하는, 우리의 높이를 정하는, 우리의 가치를 정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